오늘 아침 우리는 2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찬송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어젯밤 에베소 5장에 있는 시간을 아끼십시오에 대해서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다시피 시간을 관리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에 대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시간이 경과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어에는 연대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시간 경과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에베소 5장에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단어는 기회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10년이나 시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습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1년, 한 달, 매일 이렇게 시간을 관리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에 보면 여러분 시간의 경과를 아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기회를 구속하십시오. 시간의 기회를 아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기 팩맨이라는 게임을 제가 어렸을 때 했었는데 여러분 팩맨이 앞에 있는 기회들을 하나하나씩 다 먹어버립니다. 그것이 그리스의 생활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모든 기회를 붙잡는다면 여러분 알다시피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 큰 영혼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압니다. 그 의미는 사탄 역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 기회가 얼마 없음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탄은 남은 시간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사용하여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기회를 놓친다면 여러분이 다음번에 같은 기회를 어디까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10배 더 시간을 투자한다면 여러분이 10배의 노력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거기 기회가 없다면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 바로 그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붙잡기 위해 여러분은 시간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젯밤 이 형제님께서 이 직장인들을 위해 아주 무거운 부담을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지 7번에서 이 형제님께서 오늘날에 이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제 시대에 누렸던 기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날 이 젊은 세대에게 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는 아주 큽니다. 여러분 팩맨처럼 그 기회들 다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그 기회들은 다 여러분 옆으로 지나가고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에게서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이 앞에 있을 때 붙잡으십시오. 좋습니다. 자, 이 오늘 아침에 자, 어제 보여드렸던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십시오. 어젯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섯 가지의 것을 다룬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룰 것은 생활인데 어제 다뤘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활은 주도적인 생활이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한 방면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침에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은 이렇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가득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역사에 있는 지난 2000년 동안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주도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저도 간증합니다. 제 그리스도 생활 역시 제가 주도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이 풍선을 붙잡았습니다.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제 주위에 이런 풍선들이 있을 때는 그 풍선들을 붙잡았습니다. 어제 형제님에게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아주 어리석은 방식으로 자신을 헌신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리석은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주도적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먼저 역사하십니다. 운행하십니다. 뜻을 세운 이들과 역사하는 이들 안에서 운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이 기꺼이 그 뜻을 세우고 자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원하는 여러분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핑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셨는데 여러분이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많은 때 이 직장인들이 하는 핑계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 잘 상황들을 대체해야 합니다. 당신은 더 헌신되었습니까? 당신은 더 헌신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데 제가 뭘 헌신하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진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 형제님에게 어제 말씀드린 이 형제에게 첫 번째 편지를 적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를 적었습니다. 네, 두 번째 편지는 이것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요, 여러분의 배경을 여러분 적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배경과 여러분의 상황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도적으로 시작하십시오. 우리 어젯밤 우리가 관리해야 할 네 가지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합당하게 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걸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오늘 하십시오. 네 형제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침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날을 선택하기보다 오늘 침례 받으십시오. 선택해야 한다면 오늘 선택하십시오 라고 니 형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 뉴욕 교회에는 매일은 중국 대륙에서 이곳에 와서 침례 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국인들은 나에게 좋은 날 침례 받는 날을 제게 좋은 날을 고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날짜를 고르는 것보다 침례를 지금 오늘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 여러 가지 것을 관리한다면 바로 오늘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니 형제님이 하신 그 한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어떤 날짜를 정하는 것보다 오늘이 낫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때문에 시간 때문에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꼭 이것을 읽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레터의 모든 주제는 행동을 취하십시오입니다. 이 세대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고려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기다리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아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오늘 좋은 땅으로 가십시오. 정상적인 그리스도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제가 피터 형제님에게 이따가 형제님의 헌신에 대해 간증하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먼저 이 편지를 여러분 읽으십시오. 자 이제 자 이제 저는 마태복음 25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 기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 다섯 명의 어리석은 처녀가 있고 그들은 이 기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이것을 주님께 뭔가 하기 원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종은 그 안에 내적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봉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생명 안에서 자라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지 않는다면 이상수 형제님만큼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온 일생 동안 기름을 모으기를 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생명 성장한 예시 이후에 바로 이어서 봉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즉시로만 나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 즉시 여러분 구원 받자마자 여러분은 바로 봉사를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배우는데 여러분 온 일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능은 바로 구원받은 즉시로 발휘돼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호흡의 기능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자랄 때까지 호흡할 수 있도록 생명이 자라도록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아이를 툭 건드리면 바로 이 아이는 호흡의 기능을 시작합니다. 여기 많은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관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생명 안에서 자라려면 자라게 되면 그 다음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기 즉시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노예들이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로드는 나가서 기능을 발휘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 예표에 있는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타국으로 떠나면서 노예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어떤 사람과 같습니다. 그가 노예들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서 떠났습니다. 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세 단어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첫 번째는 소유입니다. 원어에서 소유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라는 단어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재능입니다. 이것은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첫 번째 것이 두 번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소유는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달란트는 여러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속한 것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바로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에 따라입니다. 바로 재능이란 통로를 통해서입니다. 자, 소유가 무엇입니까? 네 가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복음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입니다. 네 번째, 교회입니다. 이 네 가지 것이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진리, 복음, 성도들, 또한 교회 모두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버리고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믿는 이들,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맞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주님께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 이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뒷문을 지금 여러분이 볼지 모릅니다. 도망갈 문을 봅니다. 제게 그런 재능이 없는데요. 그것을 할 수 없는데요 라고 말할 그런 뒷문을 여러분 열어놓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다루는 그런 기술을 기능, 재능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을 할 줄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각 줄을 보겠습니다. 자, 각자의 재능에 대한 각 줄을 보겠습니다. 각자의 재능은 우리의 타고난 재능을 가리키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의 배움으로 조성된다. 단지 하나님의 창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그런 기술이 없게, 재능이 없게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는 구원받은 이후 저는 2년 동안 감히 기도하지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집회에 앉아 있었고 제임스 리 형제님의 그 형제인 에릭 형제님이 제 옆에 앉으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형제님을 찌르면 애드리 형제님 기도하십시오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계속 옆에 찔렀는데 저는 아무리 에비컨이 별을 찔러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창조에 따라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배우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말하도록 요구받았고 훈련하였습니다. 저는 배우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을 훈련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여기 해당하는 라이브 스터디에 있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25장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라이브 스터디는 65장입니다. 마태복음 라이브 스터디 65장입니다. 이형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거기에 대해서 카피가 있다면 여러분 주십시오. 그 카피를 나눠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라이프스타디 65번에 있는 일부분입니다. 이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소유는 네 가지 것입니다. 네 가지 것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소유는 진리와 복음과 믿는 이들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달란트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이것들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은 270교회 교회가 내 아래에 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너무 기쁩니다. 내게 너무나 많은 이러한 재능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들은 주님으로부터 또 이형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에게는 복음과 진리뿐 아니라 수백만의 믿는 이들과 수백 교회의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강한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강한 영향력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태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부지런하게 복음과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줍어하는 사람은 천연적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바로 그런 사람이 저였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제게 주신 부담은 매일 한 명의 동료, 친구에게, 하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 매일마다 특별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말했습니다. 저는 복음에 대한 부담을 하늘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우면서 이렇게 복음을 말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결코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우리를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저랑 똑같습니다. 10년 전에 아마 이 사람은 저보다 더 끔찍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근데 무엇인가 이 사람은 어떤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하면 지금 10년 후에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이것은 워치머니 형제님의 말씀이고, 이 사람은 위틴스리 형제님의 머티리얼이구나.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은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근데 누군가에게는 어떤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냥 자리만 따뜻하게 대피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구나. 하지만 몇 년 후에 그들이 갑자기 인도자들 되어버린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각 구역에서 인도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업을 하는 형제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2주 전에 제주도에서 한국 제주도에서 이 900명의 사업을 하는 형제님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한 형제님이 말하기를 자신은 30년 동안 주님을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그 자기가 두 번째 없는 집회라고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침례 받았을 때 왔었고, 30년 전이었고, 2주 전에 만난 그 만남이 두 번째 모임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거기에 나와서 자신을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얕보거나 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래서 몸 안에서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은사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젊은 세대를 이제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젊은 세대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틀립니다. 가장 어그러진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일 교회에 책임을 사물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던 말을 계속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더 많은 달란트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도들을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실직했다면 당신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짐을 져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께서 당신에게 그 사람을 달란트로 주셨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부담이 없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갑자기 주님이 그 사람 여러분 마음 안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달란트가 됩니다. 저는 달란트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지만 여러분, 달란트는 여러분의 말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담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그 달란트는 믿느니 자신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이 드신 봉사 형제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의 교회는 저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도적이 된다면 교회는 여러분에게 속한 것입니다. 저는 아주 많은 젊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집을 어떻게 열지도 모르는데 집을 엽니다. 그 집을 엽니다. 갑자기 열 명이 넘는 이들의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버립니다. 거기 가서 사람을 어떻게 돌보는지 알아가게 됩니다. 여기 자매님들이 아이들을 갖기 전에 자신만을 관심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겨버리면 자신에 대해서 잃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관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주도적으로 아이가 생겼으므로 하룻밤 사이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엄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단지 그냥 이 땅에 있는 물질적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돌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너무 바쁩니다. 제 자신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바로 영적인 자녀가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자원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소유가 그분 손 안에 있을 때 그것은 그분의 소유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양도될 때 그것은 우리의 달란트가 됩니다.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부담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리 분주해도 어떤 달란트도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소유를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회복 안에서 방대한 일을 하고 갖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분은 그 책임을 맡기 위해 일으켜준 수많은 젊은 형제 자매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달란트는 당신이 태어나면서 지닌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부담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머지 것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것 중에 한 단락을 빠뜨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그 편지 중에서 한 단락을 빼뜨렸습니다. 자신의 재능에 따라 각 사람에게 비록 달란트가 우리의 재능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소유가 아닐지라도 그것들은 우리의 재능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의 배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 읽은 각주입니다. 우리의 재능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에 기꺼이 하고자 하는 자원함에 기초합니다. 여러분 더 자원을 할수록 여러분에게 더욱 큰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더 큰 능력이 있을수록 더 큰 재능을 갖게 됩니다. 더 많은 재능을 가질수록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사, 달란트를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께 저는 다섯 달란트를 받지 않은데요 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왜 라이프스타디 65번을 읽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의 분량은 여러분 마음의 자원함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마음속에 어떤 자원함도 없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받을 수용력 능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을 때 진리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진리를 추구할 때 여러분 진리를 향한 달란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받고자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받을 것입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의 달란트가 됩니다. 저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정말 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달란트를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원함에 기초를 둡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자원함도 없다면 우리는 이 달란트를 받을 수용력, 이런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분량은 우리 마음의 자원함에 의해 측정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섯 달란트 가진 이들이 됩니까? 아니면 두 달란트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재능을 따른 것이며 이 재능은 우리의 자원함에 기초합니다. 저 이 아침에 주님 저는 자원합니다. 기꺼이 자원합니다. 진리를 더 얻고자 하는 기꺼이의 자원함이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더 얻고자 하는 갈망과 자원함이 있으며 저는 교회를 더 얻고자 또한 성도들, 민네들을 더 얻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자원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 있으십니까? 자, 이영재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젊은 직장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지난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에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매주 교회에 가고 주일날 교회를 가는 아름다운 그런 믿는 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지어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틀 전 제 아내가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주에 오기 전에 아주 큰 장로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말했습니다. 아마도 저희 자매는, 제 아내는 그 교회에서 아주 아름다운 소녀였고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갔습니다. 하지만 1년 내내 주일날 교회 하는 건 왜 할 것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날은 틀립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여러분이 풍선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풍선들을 하나씩 다 붙잡아야 합니다. 다 먹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은 풍성해집니다. 이제 이 조그만 모임이 하나의 구역이 되고 다시 또 대지역이 됩니다. 여러분 강단에 올라서 말씀 전 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십시오. 여기 훨씬 더 많은 기회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돌보고 여러분의 집을 열고 은혜들을 목양하고 여기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집회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지역 집회와 교회 집회에 갈 수 있습니다.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젊은이들을 돌보고 많은 곳에서 여러분은 또 신원해야 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이 경제 상황 때문에 직장이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의 회방 안에는 여러분 수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이 많은 수많은 기회가 있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건 제가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내 눈으로 본 것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아주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늘 집을 열어서 구원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그들은 여기서 말씀 전하는 형제보다 더 유용한 지체들이 되어버립니다. 젊은 일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네 집을 열 때 전시간 자라고 하는 이들보다 다섯 배 더 유용합니다. 최소한 다섯 배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시간 플랜센터에서 전시간 봉사하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화 내지 마십시오. 주위에 있는 지역들, 교회들에 가서 여러분의 쌍 안경을 사용해서 보십시오. 한 커플을 정해서 잠자고 있는 커플을 찾아서 그들의 집에 가서 그들로 활력되게 하십시오. 2년 후에 당신이 졸업할 것입니다. 당신은 가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그 커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온 교회를 활력화 시킬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훈련센터에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 누굽니까? 네, 여러분은 이제 그 커플입니다. 그 부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것이 운행하고 역사한다면 여러분의 집을 열어서 된다면 내일 여러분의 집은 복음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가랴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은 거기서 인도하는 형제가 될 것입니다. 15년 전에 한 부부가 남가주를 방문했습니다. 그 방송을 리빙스트에서 방송을 다루는 엘렌 첸 형제님의 친척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매일 그들을 봤습니다. 그 부부를 보았고 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침례 받았습니다. 그 형제님과 그 아내가 침례 받았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는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매력이 없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아, 그 부부가 이 메시지를 지금 듣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어쨌든 자,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을 때 지금 뭐하고 계신지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금 주일상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인도하는 형제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한 7,800명 정도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네, 교회가 함께 모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지역이 있다고, 대지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런 작은 지역들이 매 계절마다 1년에 4번 함께 대지역 모임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는 때때로 그런 대지역 미팅에 가지 않는다고, 집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집에 있을 때 지난 작년에 여러분 형님의 지역에서 형님 집에서 몇 명이 침례받았는지 물었습니다. 세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타이완에 있는데 그것은 중국 대륙은 아닙니다. 이 형제님이 100년 전이었다면 아마도 저 뒷자리에 앉아서 의자를 달구고 있는 형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교회 생활을 떠나버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형제님이 자기 집을 열었기 때문에 그 자기 형제님 집에서 매일 집회를 갖고 작년에 세 명의 남아있는 열매를 얻었습니다. 저는 형제님한테 매우 기뻤습니다. 다시 리 형제님의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대는 무수합니다. 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회를 붙잡는 한 그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중에 누가 이 기회를 붙잡기 원하십니까? 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이 리스트에 적으셨습니까? 좋습니다. 저는 이제 피터 형제님에게 형제님의 간증을 하도록 부탁합니다. 어떻게 형제님께서 헌신했는지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와서 헌신하십시오. 미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다른 날을 고르는 것보다 오늘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른 시간보다 지금이 좋습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피로 형제님이 간증을 한 이후에 여러분 나오십시오. 하지만 피로 형제님이 간증하시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5장은 여러분 다 분명히 이해하셨지요? 자, 이제 저는 출애굽기 3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마 이것을 다루기 위해 여러분이 다음 훈련 집회까지 기다려야 하겠지만 먼저 출애굽기 3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35장에서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자원 예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산에서 성막의 모형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식양이 어떤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더 최근에 워치만 이 형제님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1950년 홍콩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님 말씀하시기를 산에 있는 시향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오늘날 이 산에서 있는 이 성막의 식양은 모든 성도가 일어나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거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시대는 온 몸이 일어나 기능을 발휘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할 메시지에서 하나님 정하신 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정하신 길은 이 형제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이 시대에 모든 이들이 일어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그분의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영적인 거인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종류였든 어떤 인도한 형제님들 이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주님은 모든 온 몸이 일어나기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산 위에 있는 시향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러한 산의 모든 시향을 말한 이후에 35장에 옵니다. 그리고 35장은 모두 헌신도에 말합니다. 이 성막에 들어갈 모든 식양들은 식양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어디서 옵니까? 백성들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구체적인 각각의 것들에 말하고 헌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교회 건축의 문제는 헌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헌신은 필수적입니다. 이 헌신은 자원 예물의 문제입니다. 제가 앞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주도적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먼저 하셔야지 제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하셔야 하고 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다면 성막은 지어질 수 없습니다. 성막의 회복,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의 회복은 출애굽기 35장에 달려 있습니다. 35장은 다양한 종류의 자원 예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 피가 있고 붉은 것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다음 절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12 요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점을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12개의 요점을 여기에 적었습니다. 이 헌신이 무엇인지 여기에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5장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제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속하지 않고 승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를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이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온 몸이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헌신은 합리적인 봉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감정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함정인 봉사입니다. 제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높여진 마음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어떤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로 높이 올라진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들이 제물을 드릴 때 높이 올려진 손으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의미입니다. 헌신의 의미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듯이 손을 높이 드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아주 높여진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자원하게 하는 영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그 영이 아니라 사람의 영입니다. 여기 자원하는 영입니다. 자원하는 사람의 영입니다. 여러분, 12장에서 영 안에서 불타서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헌신할 때 여러분의 영이 불타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요제물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원 예물이고 재원 예물은 또한 기꺼이 하는 것이고 여덟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영 안에서 충만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영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여러분이 마음 안에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헌신 안에서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우리 헌신을 헌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 동시에 다른 이들도 함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만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 중요한 부분은 바로 다른 이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이들은 자신들의 일에서 부름 받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성막에 받침대가 있습니다. 이 기둥에 받침대가 있는데 이 기둥을 박는 받침대가 있는데 이것은 은으로 인해 은 받침대입니다. 이 은은 반 세겔에서 만들어지는데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의 손에서 나온 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 세겔의 은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 세겔의 은은 바로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적용된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나온 반 세겔의 은들을 모아서 이 은 받침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11번째, 우리 받침대를 위해 반 세겔을 모든 사람들이 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 바로 이 구속에 기초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지막 12번째,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한 헌신의 12번째 요점은 그냥 충분한 정도 아니라 넘치도록 충분한 것입니다.
criticizes the marriage.
有人批评玛利亚。
사람들은마리아에대해서비난합니다왜낭비하는가하지만헌신은허비하는것입니다여러분이여인을아십니까어떤것에대해서낭비하고허비하는여자가있습니다여러분그드리는것을아까운다면무엇인가다른것을귀하는것귀하게여긴다는마음이숨겨있는것입니다여기허비하는것에대해서쉽게생각하지마십시오왜허비하냐고제아들이말합니다이렇게한사람이있습니다근데그집에많은것들을허비합니다차가아주많은사람들살많이갖고있는사람들그리고그앉는의자들에다허비합니다자신이부유하기때문에그런가치가있기때문에그러면그가부유한자기가더많이허비하면허비할수록그허비로가득차게됩니다그불을쓰면쓸수록그집은더부유한것들로채워지는것과동일하게여러분이허비하면허비할수록여러분은그리스도로여러분이채워지게됩니다그리스도로풍성해지게됩니다여러분교회에여러분자신을낭비하십시오교회에여러분을허비하십시오이것은충분한것이상입니다이것은시작에서어떤의미입니까필요한것보다더많이가져와야하는데그의미는시작에서계속꾸준한것을의미하는것입니다단지한번드리는것으로충분하지않음을의미합니다여러분필요한것보다더많이가져오는것은꾸준히계속해서헌신하는것입니다여러분이런자원예물을여러분드려야합니다여러분이런그림이여러분에게있지않습니까자우리이제참된헌신에대해서말씀드리고있습니다저기손을드신여러분모두에게말씀드립니다40살보다어린분들에게기회를드리겠습니다여러분40세가넘으신분들여러분들기회를드리지않는다고해서마음을실족하지마십시오자먼저40대보다어린지들에게먼저기회드리겠습니다자신을자원예물로드리기원합니다필요한것이상으로드리십시오하지만여러분이하기전에먼저피터형제님에게형제님의헌신에대해간증하도록기회를드리겠습니다